우리가 함께 보시게 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8장 찾으시면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그분께 이르되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네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그것을 말하였느냐 하시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네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니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매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아멘. 주님, 이 아침에 저희가 또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을 세웁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고 저희를 또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하시고 저희를 또 공급하시고 저희를 세워주시고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요한복음 계속 시리즈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중에 44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빌라도의 8개의 질문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빌라도의 8개의 질문이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8개의 질문이다. 한 개당 10분씩 다루면 벌써 이렇게 견적이 딱 나오면서 예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시고 그렇게까지 길게는 안 할 테니까 예. 자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빌라도 앞에 서 계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신 예수님은 그 밤에 이제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셨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셨습니다. 가야바를 거쳐서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오신 것이죠. 가야바의 법정은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그 밤에 불법적으로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원래 산헤드린 공의회는 밤에 소집될 수 없다 그랬었죠. 그런데 불법으로 그렇게 소집이 되어서 거기에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게 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어떤 회원들이죠. 이들이 모인 가운데서 한 차례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모함할 거짓 증인들을 데려다가 거짓 고소를 시도했는데 그 거짓 증인들의 말들이 서로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어떻게 예수님께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는데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봐라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여러분들 어떠시오? 이거 가만히 놔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모두가 그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동의를 해서 판결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죄 항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일개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었다 하는 그 신성모독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을 죄인이라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 사회는 로마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어떤 그 재판, 사형 집행권 뭐 이런 것은 유대인들에게 없고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이제 끌고 간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괴취급했습니다. 유대인과는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도 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있으려고 하지조차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죽이고 싶어 하는 그 예수님을 그 어쩔 수 없이 죽이고는 싶으니까, 이제 이방인인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월절 만찬을 먹기 전날 이렇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8장의 26절, 요한복음 18장의 26절에 보니까 이러한 모순적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는 사실 이날 이방인을 이렇게 만나고 이러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옳지 않다는 것을 너무 뻔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의 어떤 종교 관례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날 이렇게 이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한 그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게 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한 그 질문의 내용이 총 8가지였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6개는 사도 요한만 기록했습니다. 마가만 기록한 게한 개가 있고 또 다른 한 개의 질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기자 전체가 다 기록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요한이 대부분의 이 법정 질문, 이 기록을 다 확보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8개의 질문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로마법상 무죄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누구라도 정직하게 예수님의 사건을 심리하면 이것은 로마법에 저촉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 대한 이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 유대인들의 어떤 그 사형 언도의 그 내용은 신성모독이었는데, 이 교활한 유대인들이 그 죄목 가지고는 로마 법정에 걸어서는 이것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세금 징수의 문제나 또 이제 쿠데타 가능성의 문제 이런 걸 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자를 보니 민족을 그릇되게 하고 카이사르에게 공세 내는 것을 금하며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더이다. 이렇게 빌라도 앞에서 고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 문제, 공세의 문제와 자신을 왕이라고 지칭하는 이 문제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이 로마 법으로 고소해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한이 문제가 굉장히 또 아이러니컬하게 성경의 예언, 구약 성경의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8장 3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상태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언제 죽으실 것이며 또 어떤 방법으로 죽으실 것인지, 그러니까 시기와 방법의 문제에 이것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9장에서는 메시아가 끊어지는 때, 즉 메시아가 돌아가시게 되는 그 시기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보니까 이분이 채찍에 맞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은 마치 형에 처해져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고 쓴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처형 방식은 어떤 돌에 맞아 죽는 방식이거나 뭐 참수형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형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수 있도록 시편 22편이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어떤 사형 집행 방식에 따라서 사형되셨으면 십중팔구는 그냥 아마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처형 방식으로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해 놓았던 메시아의 죽음에 관한 어떤 모습들, 이것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나무에 매달아서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처형 방법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그러나 이제 로마 치하에서 로마가 사람을 극악범, 흉악 법을 처형시키는 그 방식인 십자가 처형,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메시아의 죽음에 관해서 예언했던 그 모습을 가장 정확히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여덟 가지의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니까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 질문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했습니다. 이 질문을 도대체 왜한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을 고소할 때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했냐면 카이사르에게 공세 내는 것을 금한 사람이고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고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딱 대면한 순간 그렇게 묻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뭐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야?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그 행색을 볼때 벌써 가야바의 법정에서 벌써 모욕을 당하고 그냥 이렇게 해갖고 그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하면서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꼴을 보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자칭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소로웠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웃는 듯한 질문이겠죠. 이첫 번째 질문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런 투의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7장 11절에 표현해 보면 네가 말하는도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표현해 보면 네가 그렇게 말하였도다. 요한복음 18장 34절에 표현해 보면 내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그것을 말하였느냐 이렇게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You said it.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누군가 질문했을 때 You said it. 이렇게 하면은 긍정하는 표현이죠. 맞아. 네가 말한 게 맞아. 긍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요한복음 표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뭔가 기회를 주고자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걸 스스로 말한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본디오 빌라도 자신이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혹은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한 적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이 질문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입장에서 오히려 이 빌라도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은 이제 마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간상으로 이렇게 볼때 이제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마가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마태와 마가가 기록했는데요. 네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27장 12절부터 보니까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내가 듣지 못하느냐 하되 그분께서 그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총독이 심히 이상히 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절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제사장들이 많은 일로 그분을 고소하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빌라도가 다시 그분께 물어 이르되 네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보라 하되 예수님께서 여전히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빌라도가 이상히 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대답 좀 해봐 이겁니다. 대답 좀 해봐. 왜 아무 말도 안 해? 대답 좀 해봐 이겁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유가 고소에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서 자기 자신을 변론해서 그 자리를 면하고자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고소를 당하실까?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고소를 당하실까를 오히려 더 생각하는 심정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본인이 십자가에 처해지시고 그래야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고난의 쓴 잔을 마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시고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한 예수님의 그이 어떤 의도를 알지 못하는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 요한복음 18장 35절에 보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물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그러면서 네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배경은 뭘까요? 별 생각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이 질문을 그렇게 심각하게 한 질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벼운 질문이에요. 너 같은 유대인들, 너도 같은 유대인이면 왜 도대체 네 동족 유대인들이 너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냐? 뭐 이 정도 물은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은 기록 내용이 없습니다. 답변을 아예 안 하신 것인지, 답변을 하셨는데도 성경 기자들은 기록을 안한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 답변이 없습니다. 자, 만약에, 빌라도가 이 질문을 정말로 진지하게 예수님께 한 것이면,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걸 이제 한꺼번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만약에 이 질문을 진지하게 했다면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얼마든지 이 빌라도에게 신학적인 그 의미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나중에 이제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고 답변도 듣기 전에 자리를 뜨는 것처럼 여기서도 너 유대인이냐 하고는 답을 들을 생각도 안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을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요한복음 18장 35절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 이 질문이야말로 가장 사실 이 신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가장 영향가 있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에 온 유대인이 같은 유대인인 너를 이토록 혐오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어디 네 입장을 한번 들어보자 이런 거죠. 도대체 뭔 짓 한 거야?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36절에 보니까 답변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요 질문을 하는 요 와중에 만약 유대인의 어떤 고소 내용대로 예수님에게서 어떤 정치적 쿠데타의 의도가 조금이라도 비춰지거나 어떤 납세 거부를 부추겼다는 어떤 그러한 정황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빌라도는 유죄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과는 관계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분명한 어조로 예수님이 왕이신 것에 대해서는 밝히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 왕국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종들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왕국과 자신의 종들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왕이신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답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한낱 그 피지배 민족의 어떤 종교 파벌 싸움 정도, 종교적 기득권을 누가 쟁취하려고 하느냐, 어떤 헤게모니 장악의 문제 정도로만 비춰지는 것이지, 이게 피지배 민족인 유대 민족이 어떤 봉기를 해가지고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어떤 그러한 시도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그냥 이 대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37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냐? 이 질문은 네 번째 질문과 좀 전에 했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질문인데요. 이 왕이냐 하는 질문은 굉장히 그야말로 가장 첨예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왕이냐? 아직까지도 빌라도로서는 예수님이 유대인 반란의 어떤 주역인지 이것을 좀더 확실하게 이렇게 규명할 필요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물은 것이죠.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고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다.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고 한다.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지금 네가 왕이냐? 그러면 얘가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지금 이게 다섯 번째 질문인데 첫 번째 대뜸 물었던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던 질문보다는 굉장히 뭔가 그 진지한 태도의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그 내용 그러니까 네가 왕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하는도다 이렇게 하신 것으로 봐서는 이 빌라도의 요번에 그 질문의 어떤 뉘앙스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이 왕이로구만. 뭐이 정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당신이 왕이로구만.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하는구나. 이렇게 대답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외형상으로 볼 때는 지금 자신의 생사를 관장하는 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생사 여탈권 뭐 그런 것을 쥐고 있는 그러한 권력자, 심판자 앞에서 심문을 받는 죄인의 모습으로 외형상은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계속해서 지금 이 빌라도 같은 이 사람에게조차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그것을 주고자 계속 시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하는구나. 나는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고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다. 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인데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빌라도 너도 진리에 속해 있다면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빌라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빌라도는 속으로 피식 웃었을 것입니다. 웃기고 있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웃기고 있네.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그 감정, 그게 지금 제가 말한 그겁니다. 웃기고 있네. 성경의 모든 기적들과 이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속으로 반복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웃기고 있네. 네. 여섯 번째 질문은 이제 18장 38절에 있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는 배경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좀 전에 그 질문에서 자신이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하고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진리가 뭔데?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진리가 뭔데? 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 도대체 진리란 뭐지? 아, 진리는 뭘까? 이 질문은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던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질문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돼지가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반드시 해봐야 할 질문, 도대체 진리가 뭘까? 반드시 해봐야 되는 질문이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상한 질문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분은,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진리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문제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빌라도는 사실 이 질문을 할 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그 정치적으로 성공을 해서 총독으로서 지금 유대를 다스릴 그 자리에 임명되는 그러한 순간이 이 빌라도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니라 지금 이걸 묻고 있는 이 순간, 진리가 뭔가,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진리 자체이신 분 앞에서 진리가 뭔지를 묻고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빌라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빌라도는 이렇게 덩그러니 냉소적인 질문 하나 탁 던지고는 답변을 듣기도 전에 바로 돌아서서 나가버립니다. 유대인을 만나러 바로 나가버립니다. 38절에 보시면. 아, 진리 자체이신 분, 진리가 충만하신 분, 이분을 앞에 두고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기회를 이처럼 허무하게 놓쳐버리는 이 빌라도의 모습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빌라도는 영원히 후회할 거예요. 예,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으로 로마의 위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왕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건 니들 문제고. 다만 그저 육적으로 진짜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왕이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왕이신지에 대한 관심 별로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육적으로 왕인지, 그분이 뭔가 뛰어난 분인지, 그분이 어떤 슈퍼맨에 해당하는 분인지, 그분이 뭔가 마법을 행하고 뭔가 굉장히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혹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 수 있는 분인지, 그분이 4대 성인인지,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그분이 영적인 왕이 되시는 것에 대한,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분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 예수님이 자신의 영적인 왕인 것보다는 육적인 왕이신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를 오늘도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인지, 내가 직장에 잘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인지, 그렇죠? 내가 무슨 시험에 잘 합격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지, 그렇죠? 돈이 궁할 때 내게 어디서 이렇게 딱 연결돼가지고 돈이 만들어지게 해줄 수 있는 분인지,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육적인 어떤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인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이 그분께 완전히 복종이 되어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어가는,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빌라도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여기까지 신문을 마쳤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 죄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로마법상 예수님은 로마법의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것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6번째까지 질문에서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질문 2개가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사실 이 질문은 빌라도가 그 전에 6개의 질문과는 조금 달리 조금 두려움 가운데 한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할때 아마도 빌라도의 이 표정이 대단히 경직됐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위축됐을 거예요. 그런 상태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서 온 것이요? 요 질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요 질문 직전에 시간차가 조금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이 6번까지의 질문을 마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난폭하게 그 사람 죄인이 맞습니다 하고 득달같이 달려들었어요. 여기 23장, 누가복음 23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더욱 사나워져서 이르되 그가 온 유대인 거주지에서 두루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곳까지 와서 백성을 선동하나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죄인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이때 빌라도가 갈릴리? 갈릴리라는 단어에 꽂혔습니다. 갈릴리에서 왔다고? 여기서 딱 꾀가 생각나면서, 그럼 내 관할이 아니네. 갈릴리는 헤롯 관할인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헤롯이 그 갈릴리 지역의 4분 영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이 지금 요 시점에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상태였어요. 아, 그래서 옳다구나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버립니다. 헤롯에게 알아서 하라고. 헤롯은 굉장히 기대에 차가지고 예수님을 맞았어요. 예수님이 뭔가 자기 앞에서도 어떤 기적을 행해 주기를 바랬어요.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무슨 마술사에 초대하는 그러한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서 뭐 이렇게 뭔가 번쩍하면 뭐가 생겼다가 뭐 이런 마법을 행해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시고 기적도 안 행하시고 하니까 이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는 조롱한 다음에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빌라도가 한 가지 꾀를 더 생각해내는데 그건 뭐냐면 명절 특사로 예수님을 풀어주는 문제였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이 명절이 되면 반드시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한 사람을 특사로 풀어주도록 법이 되어있었다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딱 생각해내고는 그래, 그러면 유죄는 유죄인데 예수님이 유죄는 유죄인데 그럼 내 권한에 의해서 특사로 풀어주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바나바를 특사로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빌라도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설득합니다. 세 번째 설득하는데도 설득이 안 돼요. 아, 그러자 도저히 이거는 유대인들을 내가 이길 수 없겠구나 생각한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예수님을 데려다 채찍질을 했고, 가시관을 씌웠고, 왕이라니까 자주색 옷을 입혔고, 자주색 옷은 고위 관직자들 또는 왕만 입는 색깔의 옷이었습니다. 이거를 입혀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분께 경례하고 충성 왕이시라면서요, 충성 그러면서 조롱했습니다. 무릎을 꿇어서 조롱 섞인 경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석상에 다시 예수님을 내보이면서 반복적으로 난 도대체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빌라도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보니까 이분은 보통 분은 아니에요.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뭔가 분명히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분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어떤 언어로 이걸 재해석해 보면 자칭 신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자다.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딱 받아들이기에는 저 사람 신이구나 이렇게 저 사람 신이라는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순간 굉장히 두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질문을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은 이 질문을 현대적인 언어로 바꾼다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 요한복음 19장 9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은 것으로 돼 있어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걸 조금 제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해보자면 이런 걸것 같아요. 진정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당신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겁니까? 당신은 지구 밖에 어디선가로부터 온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인가요? 뭐이 정도의 질문일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답변하지 않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답변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그 이전에 그 진리에 관한 질문, 진리가 뭐냐? 진리에 관한 질문을 할 때도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드러냈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이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속에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떤 진정성, 이게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만약에 그걸 발견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라도 예수님은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자였을 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질문은 19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음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내가 너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너 나한테 지금 애원해야 되는 처지 아니야? 너를 변호하고 변명하면서 지금 나에게 매달려야 되는 처지 아니야?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위에서 네게 주지 않으셨으면 나를 해할 권한이 결코 네게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큰 죄가 있다. 더큰 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빌라도도 죄가 있긴 있네요. 그렇죠? 누가 지금 누구를 지금 심문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너가 죄인이다. 너 죄가 있어. 그리고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은 죄가 더 커. 예수님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착각하고 있는 것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은 빌라도 자신이 애초부터 가지고 있던 그러한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빌라도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못 박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이 느관네살의 그 이야기를 볼 때에도 이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통치자로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죄로 치자면 조금 더 가벼운 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거짓 고소를 통해서 예수님을 권력자에게 심판받도록 넘겨준 이 유대인들의 죄는 훨씬 중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조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돌이켜보면 이 본디오 빌라도는 한 인간으로서 정말 얼마나 엄청난 기회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곧 자신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 그분을 지금 바로 앞에 놓고 단독 면담을 지금 할 기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빌라도가 원하기만 한다면 시간은 얼마든지 있어요. 당장 죽여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애써서 예수님을 안 만나주겠다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해서 만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빌라도 앞으로 오셨어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데려옴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강제로. 자신의 창조주께서. 예. 네. 사실 세상에 이런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역사상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그런 기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 이 빌라도가 여덟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 여덟 가지의 질문 중에서 두 개는 별 의미가 없는 질문이었고, 다른 부엌에는 자기한테 목숨 구걸하면 잘 봐주겠다는 그러한 쪽의 촉구였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만 해놓고 답변을 드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빌라도가 한이 여덟 개의 이 질문을 빌라도의 이 태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우리가 예수님께 진지하게 묻는다면 이 질문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인 것입니다. 이 질문들의 답을 통해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서 또한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질문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 질문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공손한 태도로. 처음에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물었죠. 공손하게 좀 해봅시다. 예수님, 당신 유대인이십니까?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맞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 당신은 어디로부터 오신 분이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가요? 진리가 뭐냐? 이런 태도와 방식의 질문 대신에, 예수님, 참으로 진리란 무엇인가요? 예수님, 진리는 도대체 뭔가요?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 제게 답변해 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태도로 누군가가 이러한 질문들을 했다면, 이건 정말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신학적 질문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이십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유대인을 알지 못하면 인류의 구원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인류의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이 나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유대인에게 주어졌고 메시아도 유대인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유대인, 당신 유대인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입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분이 반드시 유대인이어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칭 메시아가 엄청 많은 거예요. 문선명도 메시아, 누구도 메시아, 종명석이도 메시아, 다 자기들이 메시아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왜 속아 넘어갑니까, 사람들이? 이 구절을 모르는 거예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메시아는 유대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유대인이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 맞습니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지금 아브라함서부터 이 유대인의 조상 뿌리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지금 시작돼서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맞습니까? 이 질문도 위와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맺으신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해서 다윗 언약. 이것은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것은 세상 어떤 민족과도 맺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 언약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맺으신 이 언약의 범위와 유효기간의 문제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맞습니까? 하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오늘날 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신학적 혼란은 어마어마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기 때문에 육적인 이스라엘은 더 이상 별 볼 일 없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소위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 그들은 유대인들의 문자적인 회복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환난기에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 문자적으로 각 지파에서 12천 명씩 모일 것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대환난기를 통과하면서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하루아침에 회심할 것을 믿지 않습니다. 다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교회에 두드려 맞히니까 신학이 완전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맞습니까? 당신이 다윗 언약을 성취하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 맞습니까? 하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진지하게 한다면. 예수님 당신은 어디로부터 오신 분입니까? 이 질문은 또왜 중요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서야 이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부터 보면 이제야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하나이다. 이로써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을 우리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내가 이제 이 사역을 마칠 때쯤 되니까 이제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인 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구원받는 믿음에 있어서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좋은 선생님이라든가 무슨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은 구원과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100번을 그렇게 믿어도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오직 인간이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즉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때에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어디로부터 오신 분입니까? 하는 이 주제가. 이게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왜 기록했는지 요한이 지금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20장 3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 선택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한 왕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다시 얘기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임마누엘이신 분이다. 이걸 믿을 때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 당신은 어디로부터 오신 분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 예수님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건 왜 중요하죠? 이 예수님이 하신 일,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표현대로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이에 중간 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벽을 허무시고 둘을 하나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원수 되게 하는 것, 곧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율법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이 정죄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서로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을 올바로 이해하는 문제는 우리의 구원 문제와 연관된 것이고 이건 영원한 우리의 운명과 연관된 문제가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이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화해 헌물로 드려지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분께서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한 중재자가 되신 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신 것,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까? 또 예수님 참으로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도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진심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마침내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즉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절대적인 게 있나요? 없습니다. 다 상대적이에요. 과학적으로도 아인슈타인이 그걸 밝혀놨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그럼 모든 것이 상대적인데 그러면 절대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나요?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리이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하나님께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도달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마지막 질문, 예수님 제게 대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도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질문이자 요청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기꺼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인생의 모든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주가 이스라엘의 집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약속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의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빌라도의 2000년 전 이 빌라도가 자신의 법정에서 자신의 권세를 행사하면서 던졌던 8개의 질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해놓고도 정작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 갔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혹시라도 이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진지하게 이 8가지의 이런 질문들을 해보심으로써 구원에 이르시고 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더욱더 이 질문을 깊게 성경을 통해서 알아감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복되게 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확신을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것을 사모하는 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